이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화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수요일 날은 거의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은 목요일, 금요일 새벽까지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 무교절은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의 절기로도 보기도 하지만은 둘로 나눠서 이렇게 하지요.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흉계로 죽일 방도를 했다. 죽을 만한 죄가 없어. 그런데 죽일 죄를,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이죠. 그러면 우리가 깊이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 종교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죽이게 될 때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총독은 알거든요. 빌라도는 알고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그 직위와 그런 직분들, 그리고 자기들의 그 명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기로 잡아온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딱한번 들어갔던 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제사를 주도했던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꾸민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버려서 죽인 것이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완성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드라마틱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여기서 그 일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름을 나타내지 않은 한 여자라고 3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 제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베다니에 그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할때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옥합은 그 주둥어리가 아주 좁기 때문에 그걸 깨뜨린 걸 여기 따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쏟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예, 전체를 내가 지금 갑니다. 보고 갑니다. 그들이 화를 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향유는 한 300데나리온 되지 않느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왜이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 주도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죽여. 그리고 최고의 열두 제자들이 이제 신약의 대표자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론유다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아름답게 돈을 아끼고 가난한 자들을 잘 돕는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윤리와 도덕에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그걸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과 봉사인 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돈을 우리가 아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전구 하나도 아껴야 되고 물 한 방울도 아껴야 되지만은 주님을 위한 이 헌신을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자가 윤리와 도덕으로는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파멸되어 있는 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신앙으로 하는 모습이냐 아니면 정말 윤리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뛰어나지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냐, 분별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인정해 주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셨다. 최고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300데나리오를 하면 1데나리오는 이 노동자들이 하루에 품싸기다는 말이에요. 그럼 1년은 365일이라면 거의 1년 내내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한순간에 주님을 쏟아버린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탁 연결된 것은 열둘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 갔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입니까? 귀한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교회 생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윤리와 도덕으로 뛰어나고 다른 사람도 보기에는 멋지고 참 헌신하고 희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정으로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도전을 크게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이 가룟 유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지요. 17절은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고 가서 앉아 먹을 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 20절이면 열두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1절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그가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다. 오늘 김경윤 목사가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라고 세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치가 떨리고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피공로에 의해서 죄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주님이 오라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꾸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은 그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잡지요. 4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에 26절이면 성찬을 마치시고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산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나아가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된다. 그럴 때 절대 버릴 수 없다라고 다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장담을 크게 하는데 결국은 오늘 마지막 우리 읽었던가 베드로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버렸는데도 꼬끼오하고 닭이 울게 되니까 네가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이 가도 나를 때리는 말씀으로만 받지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지를 못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깨닫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아주 다른 모습들이 오늘 이 14장에서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앉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없으면 11 제자 중에서 이제 뭐예요? 8 제자를 앉게 만들고 3 제자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면 성격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드레도 안 들어있잖아요. 성격 괴팍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격 괴팍하고 더러운 사람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런다고 또 나는 괴팍하지 아니하니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두 제자는 다 동일한 사도입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우리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들을 하늘에 불을 내어 죽여버리십시오 라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할 수 없이 급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더러운 성격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의 각오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냐, 정말 주님이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이냐, 깨어있으라는 거이죠. 그리고 참 기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는 내용이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라면은 기도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기도인데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그 기도만 하면 이루어질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냐 그 말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짜증 부려버린 것이 우리지 않겠냐.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고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연장선에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입니다. 내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방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 그냥 말씀 앞에 굴복하여 순종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요. 그 삶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이 바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좀 해야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나와서 그 길을 마지막에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고, 결국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참남죄를 지고 사형에 해당되는 유대법에서 사형 언도가 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내일 아침에 읽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함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런데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 피는 너희를 흘린 내 언약의 피로 죽게 될걸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면서 2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 일로 죽고 부활할 걸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를 도대체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가 만약 그랬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 죽을 끌려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자고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면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헛되이 구한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또 37절에는 뭐예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으라.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제자들이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속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가 있다.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자는 반드시 죽일 모의 속에 함께 들어가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4절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고노를 짰습니다.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와서 라피어 하면서 입을 맞추고 있는. 저는 여기서 몸서리가 떨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존경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말이 없는 분인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 너무 무서워. 뭐에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가운 입으려면 사람을 다 본 데서 가운에 자크를 딱 올려준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서면 뒤통수를 때려쳐버린대요. 너무 무서워.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이 베드로처럼 버릴 수는 있지만은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버릴 수는 있는 순간이지만은 내 연약함 때문에 그랬다면은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이렇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자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 자신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을 볼 때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들이 증거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61절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찬송을 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그때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죽기를 각오하는 거이지. 여기서 피했다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피했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없습니다. 인류의 구속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그대로 말씀, 우리 62절 다 같이 62절부터 64절까지 6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 62절부터 다시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되지 않냐고 내 마음이 굳어있다라면은 금식을 하면서라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들려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면 우리는 살 수 있지만 들려오는 메시지가 찍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와서 닿는다면 금식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자가, 이 목사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면 저도 지옥에를 갈 겁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것은 바른 목사로서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지금 마지막 이 길을 드라마틱한 이 장면 속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받아들였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바 내 피라 말씀해서 흘리시다 그 말은 수동태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이 피의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은 그 피에 그 권세가 나타나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어떠한 잘못이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으시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